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김사인 시인의 글입니다. 나의 옛 흙들은 어디로 갔을까? 땟볕 아래서도 촉촉하던 그 마당과 길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 개울은 따갑게 익던 자갈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 앞산은 밤이면 굴러다니던 도깨비 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 봄날 저녁은 어디로 갔을까? 키 큰 미루나무 아래 강아지 풀들은 낮은 굴뚝과 노곤하던 저녁 연기는 다 어디로 흩어졌을까? 청년 교우님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가슴을 찡하게 하는 글일 줄로 압니다. 시인의 두 가지 모습을 느낄 수 있죠. 하나는 잃어버린 아픔 속에 있습니다. 옛날 어릴 때 즐기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사라졌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로 가 있을까 되뇌이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모습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추억 속에서. 시인은 도깨비풀과 강아지풀을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50세라면 40년 전에 보았던 강아지 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강아지 풀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강아지 풀은 시인의 삶 속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인과 같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식물을 가까이 대하며 살고 있는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통해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삶을 배우기도 하고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자연을 조교로 삼고 자연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만 생각해도 염려가 절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염려에 대한 주제의 설교보다는 사실 자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염려를 늘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늘 염려, 염려, 염려를 먹고 삽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새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느덧 먹고 사는 염려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염려를 입고 사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백합화가 무엇을 입고 사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우셨던지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를 비롯해서 언젠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생각할 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해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중의 새와 들풀을 생각하며 염려해서 해방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죠. 세상 어디에나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또 들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염려가 있지만 또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공중의 새와 들풀이 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사람이 있고 새가 있고 들풀이 있는 곳에는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를 벗어버리고 새와 들풀을 잘 살펴본다면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감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새도 날지 못하고 들풀도 보지 못하니 말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추억 속에서 우리는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의 세계 안에서 새는 언제나 날고 있고 들풀도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시인처럼 추억 속에 새가 날고 들풀이 자라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삼풍 백화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최고급 백화점이 공사 부실로 폭삭 무너졌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중에 19살 난 백승현 양이 차고 어두컴컴한 콘크리트 더미에서 17일간 생존해 있다가 구출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건 가운데서 죽어갔는데 백양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꿈에 대천바다를 보았습니다. 언젠가 놀러갔던 대천바다. 은빛 백사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푸른밭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꿈에서 본 것입니다. 비록 입술은 갈증과 허기로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광활한 대천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추억 속의 대천 바다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억 속에서 그 대천 바다를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자연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자연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는 정신질환자도 자연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터키에 갔었는데 그때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정신병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터널을 걸어보았습니다. 터널 안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유는 물소리가 사람을 치유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병의 근원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또한 정신질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염려라는 병을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자연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은 놀라운 축복을 안겨줍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할 때 정의와 평화의 세상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지난 두 주간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특별히 기장총회의 초청을 받아서 귀총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기장총회는 전라북도 변산에서 열렸는데 초청받은 분들이 서울에서 함께 모여서 밴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밴의 안내인이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독일 사람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한국말도 아주 잘합니다. 물론 여성분이죠. 이 독일인이 기장총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생태계를 위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Ecological issue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생태계 공부를 마친 후 기독교 선교회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생태계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마침 기장총회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차에 선교사로 와서 섬기게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한마디로 물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가 다 아는 거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처리. 아주 쉬운 대답이지만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죠. 자연을 절약하면 쓰레기가 적게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전기는 아무리 써도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물도 매양가지고 자동차 가스도 쓰레기가 안 나와 보이는 것이 더 무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반복해드리면은 전기와 물 그리고 가스를 아껴 쓰고 가급적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길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오고 가는 길 긴 여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비행사에서는 여행객들이 피곤하지 않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시간만 되면은 승무원들이 물과 주스를 컵에 담아서 쟁반에 들고 복도를 다닙니다. 저는 자고 있지만 아니면은 항상 물이나 주스를 받아 마셨습니다. It's free. 근데 이번에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물을 담은 것이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매번 새 플라스틱 컵에 물과 주스를 담아서 서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목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저보다 앞서가는 백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독일 사람 또 백인 아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기의 물병을 승무원에게 주어서 물을 가득 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모든 게 프리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의, 평화,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정의와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끝내 놀라운 축복까지 받으십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거둡니다. 하나님과 자연을 사랑하였기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신 대표적인 분이 이혜인 수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펴낸 시집이 있는데 그동안에 펴냈던 시를 중에서 골라서 그냥 액기스만 가지고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다섯 개 챕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챕터는 완전히 자연을 소재로 한 시였습니다. 자연 없이는 시가 없고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들어왔던 시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채송화 꽃밭에서.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채송화 꽃밭에서. 색색의 빛깔로 피어난 채송화 꽃밭에서 환한 햇살 받으며 환해지는 마음, 키가 작아도 즐겁기만 한 채송화 무리처럼 나도 다부지게 피렵니다. 우리들의 추억이 한데 모여 앉은 채송화 꽃밭에서 나는 오늘도 작은 자의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였기에 작은 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수녀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은 꽃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꽃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표현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자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껏 사랑하고 가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그래야 어느덧 저희들 안에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질환이 사라지고 도리어 꽃의 영광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이 되어 정말로 모든 것에 가장 아름다운 꽃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까지 바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절약과 쓰레기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까지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